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시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은혜 주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감동 주셔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깨닫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범사에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대에는 누구나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속에 이제 살아가죠. 그 중에는 견딜만한 스트레스도 있지만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 크게 다섯 가지만 뽑아서 얘기하자면 뭐 이런 것들이래요.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이혼.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게 얼마나 이제 굉장히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라고 하지요. 그리고 중병에 걸렸을 때, 뭐 불치병과 같은 중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은 정말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잃었을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렇게 큰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 들어가는 게 이사가 있습니다. 이사 다니는 거. 이사로 인한 스트레스는 이혼과 실직에 비교될 만큼 크다고 해요. 이삿짐을 싸고 풀고 정리하는 일도 만만치 않지만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신적인 부담이 결코 이제 적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한 장소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 이곳저곳으로 계속 이사 다니면서 살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저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으리라 생각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까요? 이사 가는 게 쉬워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뭐 동네에서 이사 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로 그러면 사마리아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막 숨이 턱 막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는 비교적 옛날과는 다르게 좀 이사하기가 좀 수월한 편이지요.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이사하면 옛날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정성껏 싸서 새 집에 놓아달라는 곳에 다 풀어서 그대로 이제 깨끗하게 닦아서 갖다 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요, 돈만 있으면 그렇게 해준다. 그래서 나는 몸만 가면 된 그렇게 이사를 요즘 쉽게 할 수 있죠. 도로도 다 아스팔트로 이제 포장되어 있고 자동차, 배, 비행기 등의 운송수단이 있어서 정말 돈만 있으면 아무리 먼 장거리 이사를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옛날같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이사 간다는 문제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마리아와 땅끝을 말씀하셨을 때는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이요. 도로는 흙먼지 풀풀 날리는 그런 흙길이었고 또 자갈 많은 길이었고 운송수단도 나귀, 뭐 낙타, 그리고 말 등이었습니다. 서로 간의 왕래가 잦을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산 하나만 건너가도 산 하나만 넘어가도 서로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지는 그런 세상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산 넘고 물 건너서 천하에 들어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물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나 가능하다는 그런 조건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그러니까 이사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은 이게 정말 무슨 얘기예요? 맨날 이사다녀야 돼? 듣기만 해도 막 숨이 턱턱 막히면서 스트레스가 만배로 올라가는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못 들은 척 마음에만 담아두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강력한 성령이 임해서 외국어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기적이죠, 사실은. 그게 온 천하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징조로서 준 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이사 가는 건 그만큼 스트레스가 큰일이라는 거죠. 이혼과 실직. 오늘날에도 그렇다면 옛날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끔찍한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어디를 가라고 얘기한다면 말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엄청난 박해가 예루살렘에 일어났을 때에도요,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던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엄두를 못 냈어요. 막 사람들은 도망 다 언제 산천지사방으로 흩어질 때도 이 사람들은 그냥 떠나지 못했어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방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려웠어요. 먼 거리를 떠나서 떠나는 일이 이제 육체적으로도 이제 물론 도전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예루살렘 유다를 떠나면 어떤 세상이 열리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중국 국경으로만 넘어가기만 해도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잖아요. 거기 가서 뭐 뭘 얘기하라고 하는 게 자체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겠어요. 언어 문제가 있고 또 문화도 다르고요. 특히 먹는 문제가 엄청 심각했는데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코셔라고 하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코셔가 뭡니까? 육류는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의 고기면 허용됐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안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서 뭘 먹겠어요? 중국 선교가 가능할까요? 중국의 음식은 진짜 거의 100%가 돼지 기름에 튀긴 건데, 예. 돼지 기름에 볶은 건데, 돼지 기름을 사용하는데, 이게 진짜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먹는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먹을 수 있는 육류도 랍비 입회 하에 엄격하게 도축되고 몸 안에 피를 모두 뺀 고기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류와 유제품을,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육류와 유제품을 함께 먹지도 못해요. 고기와 우유를 함께 먹지는 못합니다. 어류는 비늘과 지느러비가 있는 생선만 먹을 수 있었고, 비늘 없는 새우나 오징어들을 절대 섭취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면 가끔씩 우리가 이제 코셔 식당에 들러서 또 코셔 음식을 먹게 되죠. 거기 뭐 저기 호텔들도 다 이스라엘이니까. 그럼 뭐 아침 식사로 보면 대부분 이제 베이컨과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전부가 그렇죠. 베이컨과 소시지 같은 게 나오지 않고 치즈버거 못 먹고 고기와 치즈 같이 못 먹거든요. 치즈버거가 없고 그 다음에 풍성한 해산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방 세계와 완전히 다른 유대인의 언어와 문화를 생각하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결코 쉬운 도전이 아니에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를 이해하면 그들의 삶의 스타일을 보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살아라는 얘기는 그건 진짜 목숨을 내놓는 일과 마찬가지예요. 내 삶을 다 포기하는 거. 그냥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말은 되게 좋은데 그림이 떡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과 율법의 기초를 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는 복음은 사실 매우 배타적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난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초대교회 왜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냐 하면 초대교회 초기 신자들이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저들은 복음을 이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할례를 받고 음식법을 지켜야 하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지켰지요. 먹는 거 다 조심했지요. 그러니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이분들에게 전도받는 것도 없고요. 구원을 얻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웠습니다. 부자도 아닌데. 그래서 이방인 선교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그냥 노답이었습니다. 답이 없어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노답인 이 길을 누가?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여셨어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전한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아, 바울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계획 속에서 움직인 게 아니라, 바울이 이방세계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역사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되어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모든 일,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았던, 그러니까 인간 구원의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만약 지금까지 사람의 계획과 생각을 따라서 복음이 전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교의 한 종파로 남아있거나 오래전에 사라졌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이 자리에 없고요. 사람들의 계획 속에서 복음이 전해졌다면 말입니다. 사실 사람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 못해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베아냐요, 빌바, 도마, 야다, 시가에서 가룟 유다만 빠진, 그리고 마띠아가 들어갔죠. 예수님이 남동생이었던 유다가 아니라 이제 야고보가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요, 율법과 유대 전통에 사로잡혀서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을 받았어요. 분명히 그렇죠. 예수님에게 직접.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았어.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서 유대인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몸통만을 불려갔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도 눈코뜰 새 없이 할 일이 많았어요. 과부들처럼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서로 돌아보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교회는 진짜 정말 바쁘게 많이 돌아갔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바쁜 사역 가운데, 그런데요, 정말 교회에 주어진 아주 소중한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잊었어요. 왜냐하면 이사하는 게 힘들거든요. 새로운 문화권으로 들어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죽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냥 교회 안에 바쁘게 그냥 사는 신앙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는데 예루살렘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교회당 안에 갇혀버렸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요즘에도 되게 많이 일어나요. 교회당 안에 갇혀버린 신자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도 우리는 나가지를 못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요. 그때 주님께서 꽝 그 교회를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그 많은 교인들을 온 세상으로 흩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흩어지자 해가지고 흩어진 게 아니고요, 사람의 뜻으로 된 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언제나 교회에서 충성되게 빌립 집사님, 재정 집사님으로 일하셨죠. 우리 교회도 안수 집사님 계시잖아요. 안수 집사로 일하셨던 이분이 하나님께서 꽝 치니까 사마리아로 도망갔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게 됐어요. 빌립 집사님이 스스로 사마리아로 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사마리아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사마리아 전도는 그래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세요. 선교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정말 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후에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와중에 놀랍게도요,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복음을 듣고서 유대인들만 예수 믿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봤더니 희한하게 이방인들이 그냥 마음 확 열고 그냥 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에, 수리아 안디옥에 세워지게 되죠. 안디옥 교회, 이 교회 역시 사람이 계획해서 교회 개척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교회 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개척하자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아 안디옥에 교회 개척해야 되는데 사람 파송해서 개척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굉장히 오늘날과 우리의 신앙생활 좀 다른 것도 같은 점들이 많이 보이게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마음에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생소하게 생경하게 느껴지고 충격이 되기도 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지?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 역시 사람의 뜻으로 된 교회가 아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쫓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딱 세워지니까 그 교회 담당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유대 지방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자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사도들은 이 교회 지도자로 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디옥만 해도 가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뭐 베드로,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어디서 살아봤겠어요 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유대 지방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뭐 그 동네를 떠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디옥까지 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내게 돼요. 구브로 사람이거든요. 외지 사람이었거든요. 바나바가 토베기가 아니라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니까 바나바를 보내게 돼요. 바나바가 또 가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엄두가 안 나요. 헬라어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헬라어에 능통한 누구를 데려옵니까?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근데 이게 바나바가 선택한 것 같은데 바나바가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도 얘기합니다만 15절 16절 말씀처럼 바울을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 사람이 했다고 보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거. 생사화복을 누가 주장하냐?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병원에 가요. 병이 들면 누구를 만납니다. 그 병원 만나는 그 사람까지도 그리고 그 사람이 손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그냥 내가 선택한 줄로 알아요. 내가 바나바가 바울을 선택한 줄 안다고요. 항상 내가 의사선생을 선택한 줄 알아요. 그러나 그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니라 엄청난 거예요. 이 안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 하면 우리는 내가 선택하는 줄 아니라고요. 왜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꾸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야 되냐 하면 자기가 선택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 그게 그 모든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선택이 이루어지겠어요? 좋은 선택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행사가 범사에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나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 생활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사는 줄 알아요. 행복하게 저 푸른 초원에 집 짓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도자가 세워지는 일까지. 그래서 교회도요 제발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교회 목회자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하시면 돼요. 놀라운 일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세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는 왜 자꾸 사람이 걱정하냐면 자기가 하는 줄 알거든. 자기가 꼭 자기가 하나님 코스프레 하거든요.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해요.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는데 선악과 따먹은 것처럼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다가 애들 만지면 만지면 더 망가진다고 애가 더 망가져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말미암아 사람이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바울을 세울 때에는 바나바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을 그 어머니 테로부터 택정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 바울을 그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사람을 통해서 부르신 거죠. 이방 나라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방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생각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마음에 별로 없었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생각이죠. 주기도문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기도하면 할수록, 저는 새벽기도 너무 좋아해요. 새벽기도 꼭 참석하십시오. 네. 첫 마디가 난 주기도문이 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사실은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그 안에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일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살아보면 볼수록 내 뜻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아냐뇨, 빌바, 도마, 야다, 시, 마띠아까지 해서 열두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방인에 대한 전도와 구원이 없었어요. 별로. 그러나 그 구원의 마음은 주님 안에 있었어요. 아버지 마음에. 그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예요.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내 아들, 두 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자제분들을 위해서 아버지 선하신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 선하신 뜻이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솔직히 뭔지를 몰라. 내 아들이 A라는 여성하고 결혼하는 게 좋은지 B라는 여성하고 결혼하는 게 좋은지 저는 몰라요. 좋다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5년 지나지 않아서 끝나는 가정들도 많아. 언제 어느 목사님 만나 뵀더니 그 얘기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잘 이제 중매해가지고 결혼 잘하라고 했는데 웬걸 그냥 결혼한 지 1년 만에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미래를 알지를 못해요. 이게 진짜 너무 답답한 일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줄을 몰랐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나는 몰라. 좋은 게 뭔지를 모른다고요. 사람의 생각이 어떤 경우에선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내가 좋다는 것이 내일 모레는 죽는 길인지도 모른다고요.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너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게 제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 이게 신앙생활에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구나. 이방 나라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이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선택까지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바나바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머니 테로부터 그를 선택하셨잖아요. 이방인이 사도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특화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트레이닝 시킨 사람 같아요. 그 일을 위해서 유대인 디아스포라 중 한 사람으로서 길리시아 다소 지방 출신으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헬라 문화를 이해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도 유대 율법에도 정통했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그리스인 바울에게 유대인의 율법과 아무 상관없는 구원 얻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계시로 알려주세요. 이거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가 들어도 이 계시는 받아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이 바울은 다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크게 지어서 가면은 누가 오겠나? 왜 걱정을 하냐고요? Why ask why?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건 내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알았겠냐고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은 너무너무 몰라. 근데 너무너무 모르면 그냥 모르는 것으로 하고 일절만 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끝내야 되는데 뭐 아는 척을 끝까지 하잖아요. 아는 척을. 왜 이러냐 저러냐 일절만 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2절 3절 하면서 스스로 시험 받아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바울이 존재하는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오래전서부터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기억하셨다고요. 태어나기도 전에. 와,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 얘기가. 그래서 이 바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어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계시로 전해준 복음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도리였습니다. 이신 득의, 이신 칭의의 도리였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방 나라들이 변화됐어요. 그 가운데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갈라디아 교회들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의 뜻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 듣고서 배워서.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했던 일이 율법과 유대의 전통을 짬뽕시킨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섞어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부수고 망가뜨렸습니다.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진 믿음으로만 고는 도리에서 벗어나 할례받으라고 했어요. 율법을 지키게 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람의 행위를 의지하게 했죠.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죠. 사람의 생각대로 복음을 전하면요, 영혼을 구원하는 순수 복음보다는 사람의 생각과 뜻과 배움이 많이 섞인 다른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는 거. 유대인들은 할례받고 코셔 음식 먹는 유대인 스타일이 있었어요. 그 스타일을 복음과 짬뽕을 시킨 거예요, 유대인 스타일을. 그래서 정해서 이렇게 음식을 내놓으니까 아무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지를 못한 겁니다. 순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를 함께 섞어 전하는 오류를 범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 한인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전할 때 한국 스타일 복음을 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길 외에 뭔가 우리 문화 색깔이 덧입혀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뜻을 따라 인간 문화가 덧입혀진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의 메시지가 훼손되지요. 상과 인격의 변화를 이루는 복음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울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게 돼요. 내 문화와 내 자신의 언어나 내 자신을 주장하게 되잖아요.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목숨을 잃지 않으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고 그 복음을 전할 수도 없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베드로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가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의 명령에 주저했어요. 왜 주저했을까요? 부정할 음식을 자기는 먹은 적이 없다고 하나님께 초청에 거절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 베드로는 기본적인 유대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율법에 매여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 근데 자기는 착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기 때문에 나는 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생각에 하나님 정말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파괴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했어요. 오늘날대로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려는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다고 믿어지는 그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불순종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제발 교회 안에서는 1절만 하십시오. 그대가 왕이 아니라고, 다 아는 게 아니라고.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고. 우리는 나나 그대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서 있을 뿐이고, 그리고 오늘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뿐이고,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른다고. 솔직히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하나님 왜, 근데 자꾸 왜 하나님처럼 아는 척을 하냐고. 본인이 나서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왜 그러냐고. 도대체 가장 깨끗하고 정의롭게 보이는 사람이 때로는요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고 분열시키기도 해요.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배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이,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와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복음이 전해졌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래전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교회는 분열해서 끝났을 거예요, 서로서로 잘난 척하는 바람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로 나가는 것은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옆집으로 이사가는 것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방 나라를 끊임없이 움직이고 간다는 생각만 해도요 스트레스 만배에 이르는 도전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는 누구보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에 열정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랫동안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지 못했다는 거 아십니까? 사도행전 11장까지 못 떠나요, 이 사람이. 사도행전 11장까지. 사도행전 11장, 어떻게 떠나게 되냐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한 가지 엄청난 어려움이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해요. 최초의 이제 열두 사도 중에서 한 사람이 순교자 나온 거죠. 그래서 헤로당에 잡혀서 순교당하고, 베드로도 여기에 갇혀서 이제 순교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직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겠죠, 교회가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제서야 비로소 떠나요. 이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진짜 생각하고 이사 쉽지 않아요. 오늘도 어렵지만 옛날엔 더 힘들었어요. 베드로가 한 장소에서 이사해서 다른 장소로 나가고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그래서 이건 베드로의 생각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몰라요. 내가 미래는 우리가 계획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을 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력한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개척 계획해가지고 세워진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대부분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와 율법 준수와 조상들의 전통의 마음들이 매여 있었죠.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뭐 코셔 아닌 음식을 함께 먹지도 못해. 같이 앉아서 뭘 교제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밥도 못 먹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갈라디아 교회들은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어머니 테로부터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그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전해주시고 바울을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세요.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구하실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어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구하십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여기 이 말씀을 꼭 붙드시면 신앙생활에 교회생활에 일도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셨지 지금까지. 근데 이걸 모르면 꼭 지가 하는 줄 알고 나서는 사람들이 생겨요 지금. 그래가지고 끝나요 교회에.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사람의 뜻을 섞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뭘 해보겠다고 교회 안 해가지고, 그래서 멀쩡한 교회를 다 깨부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해 사람의 뜻과 상관을 내가 배워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전부터 계획해서 세워서 여기 보낸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도 오늘날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여기 온 것이 참 신기해요. 30년 전에만 해도요, 제가 뉴저지 동상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30년 제가 알았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30년 후에는 뉴저지 동상교회 가서 목회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서 제가 준비했겠냐고요. 몰라요, 몰라. 그냥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중 하등 시험 받거나 괴로워하거나 혹은 미래를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까닭이, 필요가 없는 까닭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은근 염려가 있잖아요. 미래가 불안하고 남북한의 통일 문제도 과연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고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도 여러분 가정들의 자녀들의 학업 문제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의 그 미국 생활도 스테러스도 사업과 직장 모든 것이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도전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강권적으로 붙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두려움이 없어요. 물론 조심은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슨 병에 걸리게 된다든지 뭐 하든지 뭐 사고를 당한다든지 그럼 내가 뭐 눈을 감는다면 어디 가겠습니까? 제가 천국밖에 어디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려두신다면 또 나는 내게 주어진 이런 기쁨으로 감당해서 나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안 해주시겠냐고요. 그 뜻이라고요. 근데 너희 인간들이 왜 이렇게 나서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리냐, 하나님 교회를. 이게 갈라디아에서 하신 얘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지금까지 믿어온 대로 끝까지 믿어드리는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주어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나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좀 아직 헤매고 다닌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포기가 없어.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을 포함한 모든 인간 역사는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믿음이 되도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늘 내 삶을 포함한 모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신 주님의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기도로 범사에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